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반체제 이슬람학자인 페툴라후 귤렌이 최근 발생한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에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귤렌이 자신의 테러 조직 FETO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터키 정부가 이번 사건과 귤렌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믿고 있다고 전한 바 있지만 정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 귤렌이 공개적으로 지목된 건 처음입니다. 귤렌은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로 터키 정부는 미국 측에 귤렌의 자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귤렌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최근 분위기와 관련해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귤렌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일각의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역시 21일 이번 암살 사건의 공동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결론을 놓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차량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새로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 인물이 용의자일 뿐 반드시 가해자일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사회당의 스테판 마이어 의원은 용의자가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으며 허위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메지에르 장관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독일 언론들은 경찰이 튀니지인 남성을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이 남성이 데메지에르 장관이 언급한 용의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용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21일 말레이시아 북부의 공군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은 공군기지가 있는 버터워스 타운에 조사팀을 급파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망자는 이 군용기의 조종사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군용기는 터보프롭 슈퍼킹 B200T 기종으로 현지 언론은 이 군용기가 훈련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마트 자히드 하미디 부총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기 추락 사고로 인해 조종사가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5월에도 또 다른 군용기가 추락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현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반발하는 시위대를 향한 무력 진압이 이뤄져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일 수도 킨샤사에서 지난 19일 임기가 끝난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연장 집권에 반발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사망자를 26명으로 집계하면서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75명의 시민과 정치 지도자, 기자 등이 이번 시위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콩고민주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카빌라 대통령의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지난달 예정돼 있던 선거들은 물류 비용 등의 문제로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며 집권당은 오는 2018년 4월에 대통령 선거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며칠간 올해 들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한 가운데 21일에는 70여 개 도시들의 대기 오염에 따른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공기질로 인해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각 지방 정부들은 즉각 공장을 폐쇄하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학교 문을 닫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제한 조치는 22일까지 유효할 전망입니다. 앞서 베이징에서는 20일 밤 공기질 지수가 434를 기록해 세계 최악의 오염도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하겠다는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 이른바 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국책연구기관이 경고했습니다. 미 재무부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그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또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미국의 전략 자산을 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20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미국의 한반도 방어 전략과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두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 자산을 한국에 정례 배치하고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롭고 추가적인 조치를 모색해 나가기로 재확인한 게 핵심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가 공개한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대북 확장 억제 전략과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여기엔 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요소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해구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전방위적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 같고 변함없는 공약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는 미국이 해구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또 미국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고 어떤 핵무기 공격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양측은 미국이 올 한 해 한국에 대한 공약과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조치들을 통한 확장 억제를 운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B-52 전략 폭격기의 수차례 한반도 비행, 한국 당국자들의 미니트맨 3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 탄도미사일 탑재 핵 추진 잠수함 승선 등 핵 3원 체계를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고위급 논의기구로서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의체를 통해 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최선의 맞춤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0월 워싱턴에서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첫 회의에는 미국 측에서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 대행과 데이비 시어 국방부 정책수석부 차관이, 한국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류재승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핵실험과 같은 고강도 도발을 감행해 이른바 3차 북핵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이 경고했습니다. 또 내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다양한 대남 도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 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1일 발간한 2017년 북한과 안보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선제 타격론을 제기하는 등 대북 압박 외교를 전개하면서 제3차 북핵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를 만든 김성배 박사는 북한의 목표가 대북 제재 완화나 경제 보상이 아니라 하루빨리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북한의 도발은 매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트럼프 행정부랑 만나게 돼서 일종의 강대강 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1차 북핵 위기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한 1994년에 그리고 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가 부상한 2002년에 각각 불거졌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점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인 1월 20일,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출생 75주년인 2월 16일과 김일성 주석 출생 105주년인 4월 15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배 박사입니다.
워낙 상반기에 촘촘히 다 이어져 있잖아요. 어쨌든 1월 초부터 해서 4월까지 상황은 언제라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 정권이 내년 하반기에는 미북 대화를 추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북 대화를 제안하는 등 위장 평화 공세를 전개할 수도 있지만 미북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엔 충격요법식의 대남 도발을 병행하는 화전 양면 전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성배 박사는 이에 대해 미북 간 대화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며 결국 극도의 긴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극도의 긴장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이 타협안을 제시했을 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 동결 수준에서의 미북 간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쳤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핵 보유를 전제로 체제 보장과 대북 지원을 얻기 위한 대미 평화협정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과 러시아와의 관계 활성화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도발로 미북 간 대결의 증폭이 현실화할 경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대통령 선거 등 한국 국내 정치 일정을 계기로 삼아 국가기관망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시도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다방면에서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경제적 이익 확보나 자금 절취를 목적으로 금융 전산망 침투 등 대남 사이버 공격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내년에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정일 생일 75도를 비롯한 각종 정치 기념일들을 우상화 선전 활동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2017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관련 부분을 맡아서 작성한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내년 정세 전망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창 기자가 앞서 인터뷰했습니다.
차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내년 초에 대형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를 네네.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흔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이 북한이 미국의 그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 관망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그랬는데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불투명 속에서 북한이 혹시 그 미국 협상이 일어날 경우에 자기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훨씬 과단성 있게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는 그 욕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술적으로라든지 또는 중국의 압력 등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 충분히 금년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금년에도 여러 차례 무수단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지만 무수단미사일 자체가 그렇게 발사가 성공적인 경우가 손으로 꼽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러자면 그 앞에 전제는 그거였죠. 북한이 기술적으로 잘 준비가 돼 있다면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의 변수 문제는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의 그런 도발적 행위를 저지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지난 2, 3년간의 과정을 보면 중국의 권고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도발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연초부터 북한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전략적 도발이죠.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한다면 막 기존과는 다른 수준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기존보다 훨씬 큰 한 30 내지 한 40킬로톤 정도의 그 이 폭발력이 나오는 핵실험을 하거나요.
네.
아니면 그 이 핵탄두와 미사일의 결합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결국은 그 이 미사일의 소형 핵탄두를 달아서 그 집에서 고고도에서 폭발을 시켜서 전자기파 효과, 다시 말해서 EMP 효과가 나오는 것을 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기존보다는 큰 폭발력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들이 다 고려가 가능하죠.
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식 그 취임을 하기 전인데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강경 노선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그 미중 관계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그동안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역할을 해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적인 전략 구조의 경쟁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중국의 협력을 그 이렇게 그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압력으로 이제 구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경우에 오히려 이 북중 관계가 그 이 결속으로 갈 수도 있지만 중국 자체도 상당히 많은 전략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북중 관계에도 아주 미묘한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죠.
그동안의 국제사회는 그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지만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 강력해진 국제사회 제재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전망이 되시는지요?
네, 2321호에 입각한 유엔 안보리 열린 2321호에 대북 그 제재 결의안이
네.
기존보다 한층 더 격상된 건 분명하지만은요. 결국은 그 이 변수는 역시 중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를 찾는다면 러시아인데요. 2321호에 나타난 그 각종 광물 그 이 수출의 제한이라든가
네.
하는 문제들이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어느 만큼 인력 송출이라든가 아니면 광물 수출입에 대해서 적절한 통제와 그 특히 그 지방이나 민간 차원의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 수령체제 확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유일지배체제예요. 흔히 얘기하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 체제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공산당 독재를 하긴 하지만 공산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원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보장한다라는 건데요. 북한의 수령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한 명의 초월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한 그 지도자의 지침 아래서 뭉치고 또 그 지침을 실행하는 것을 지상 명제로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그 1인 독재 체제의 강화, 이게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수령제죠.
네. 그러면 이런 그 수령체제가 내년에는 특히 어떤 부분에 욕점을 둘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금년에도 이미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그 김정은 1인 지배체제 확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내적으로 이 체제 자체가 보다 이 지속 가능하게 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가려고 할 건데요. 이미 금년에 세대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세대 교체의 폭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종의 그 이 지배계층 내에서 다시 재구축을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말해 지배계층의 일부를 속가내고 그 속가낸 자리에 다른 또 새로운 충성파들을 그 드러내기 위한 도입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이 계속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금년에 나왔던 고위층 탈북 같은 것도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어느 정도 1인 독재 체제의 그 착근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지난 2, 3년간 보여왔던 최고위층에 대한 어떤 끔찍한 좀 숙청 같은 우리가 공포 정치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속성들은 조금 연착륙을 하지 않겠냐. 하지만 조금 강도가 잦아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선거를 전후한 북한의 대남 정책,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일단 그 북한도 북풍이나 이런 면이 주는 그 남북한 관계에서의 파급 영향 자체는 이미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핵이나 미사일 도발한다고 이건 다분히 대미용이고요. 다만 일종의 기선제압용으로 선거 직후에 정부가 막 출범하기 직전에 또 한 차례 중요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차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017년 북핵 문제 또 북한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를 통해서 전망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조한미군 배치 계획과 관련해 한국의 안보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어제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도발에 대응하는 부분은 한시도 늦출 수 없으며 먼저 할 건 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 관련해서 배치를 2, 3년 늦춘다고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비과세 장벽 등 사실상 사드 배치에 대응한 조치로 보이는 일들을 펴고 있는 데 대해 대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신형 무인 비행체를 공개하면서 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무인기에 해외 여러 나라가 개발한 부품이 이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북한 조선중앙TV에 북한이 개발한 신형 무인기가 등장합니다. 지난 14일 방영된 이 매체의 프로인 20시 뉴스의 화면 중간에 하얀색 무인기가 비춰진 겁니다. 조선중앙TV는 이 무인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무인기와 함께 공개된 전시품들이 국산 기술로 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902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과 대학의 생산 기지들의 수 자체로 제작한 200여 종의 첨단 및 국산화 제품들이 현물과 더해 다매체로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설명과는 달리 지금까지 외부 세계에 드러난 북한의 무인기들은 북한의 독자 기술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부품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올해 초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 2014년 한국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 추락한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무인기에서 발견된 부품들은 원생산지가 미국과 중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이며 완제품 역시 중국에서 판매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경우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모로윈드 에리얼 이미징 테크놀로지사가 판매한 제품으로 기종은 UV-10으로 알려졌고 파주와 삼척에서 회수된 무인기는 각각 스카이 09P와 09H 기종으로 역시 베이징에 본사를 둔 회사에서 구입이 가능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UV-10 기종은 체코에서 개발한 엔진이 들어있었고 비행을 제어하는 컴퓨터는 캐나다와 스위스, 신호 수신기는 일본, GPS 안테나는 미국 제품이었습니다. 스카이 09 기종 역시 일본에서 개발된 엔진을 비롯해 미국의 연료 펌프, 중국의 비행 제어 장치 등이 사용됐고 카메라와 낙하산은 각각 일본과 중국제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들 해외 부품이 중국으로 판매된 뒤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자동 제어 장치의 경우 최종 구매자에게만 판매되도록 했기 때문에 재수출이나 재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250에서 300km, 파주와 삼척에 추락한 무인기는 180에서 22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두 기종 모두 자동 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의 조사를 토대로 북한이 정찰과 전투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무인 비행체 약 300대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찰총국이 정찰 목적의 무인기 조달과 생산, 운용에 관여하고 있고 전투형 무인기를 개발하려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외교관들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일 웹사이트에 발표한 공지문에서 유엔 주재 북한 공관과 소속 외교관, 그 가족들의 미 금융기관 계좌 개설을 더욱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 대표부와 소속 외교관들의 자금 이체는 앞으로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미국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 정권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자금 송출에 외교관들의 계좌가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밀수 등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북한의 제외 공간원당 한 개의 금융계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측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특히 외무성이 아닌 노동당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노동당 국제부 측과 지난 9월에서 11월 3개월간 중국 지방도시에서 적어도 3차례에 걸쳐 비공식 접촉을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은 외무성 담당자가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가까운 당 국제부 담당자를 파견해 종래의 외무성 간 협의와는 다른 경로로 재개를 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양측이 북한의 9월 핵실험 이후에도 접촉한 점을 들어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9월 초 중국 동북부 내륙 도시에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인 10월 초와 11월 초에는 중국 남부 항구 도시에서 접촉했습니다. 교도통신은 10월 접촉에 일본에서는 외무성 고위 관계자,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당 고위 인사로 협의 수준이 격상됐다는 정보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사히 신문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10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과 일본 당국자가 9월 3일과 4일 중국 랴오닝성 다렌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또 10월 8일에서 10일 마카오나 홍콩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10월 접촉에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 3명과 고위관리 1명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측이 이 접촉을 통해 스톡홀름 합의 이행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일본은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합의 이행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올해 초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일본은 독자 제재를 복원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2월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습니다. 한편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18일 야마구치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산림복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지난 10월 북한에서 조림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서 산림복원자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FAO가 북한에서 식량난 해소를 위한 림농복합경영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의 더글라스 맥과이어 정책조정관은 지난 9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FAO가 북한의 황폐한 산림복원 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농복합경영은 북한이 농경지 부족과 산림 황폐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경사지에서 농업과 임업, 목축업을 함께 하도록 하는 토지관리체계입니다. 지난 2004년 스위스개발협력처 SDCA에 북한에 처음 도입된 이 사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재해의 위험도 줄이면서 식량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미화 40만 달러 예산으로 앞으로 2년간 북한 농업성, 국토환경보호성과 함께 임농복합경영기술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식량농업기구 방콕사무소의 패트릭 덜스트 산림정책관은 19일 BOA에 지난 10월 말 북한을 방문해 이 사업의 시범장소로 평안북도 운전군 포송리와 평안남도 순천시 원상리, 황해북도 린산군 봉화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덜스트 정책관은 이 지역이 경사가 가파르고 산림이 황폐한 데다 토양 침식에 취약하다며 현지 농민들에게 토양 보전과 관리, 임농복합 경영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씨앗과 묘목 생산을 지원하고 산림과 토지관리 분야 관계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해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산림 관계자들의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산림 전문가들을 북한에 초청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산림 복구 현장에서 농업 종사자들에게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기술 지침서도 제작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 사업과는 별개로 올 한해 북한 내 산림 복구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산림위원회의 산림경관복원메커니즘운영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7월 산림복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미화 1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맥과이어 조정관은 국제산림 전문가가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산림복구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지 당국자들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We had a senior consultant who went out to DPRK and began the process of trying to help put together a national plan in North Korea.
산림 복구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산림 복구 사업에 앞서 큰 그림을 그렸다는 설명입니다. 스위스 정부와 유럽 비정부 기구들도 올 한해 북한 산림 복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스위스 개발협력처의 경우 미화 60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9개 군 2천여 가구 주민들이 임농복합 경영 방식을 이용해 직접 경사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식수 사업을 벌였고 독일의 구호단체 세계기아 원조는 63만 달러 예산으로 재난 대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맥가이어 조정관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노력이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조성 10년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림농복합경영민족전략행동계획과 산림조성 10년 계획을 세우고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산림복구를 강조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산림조성 10년 계획은 오는 2022년까지 나무 심기 작업을 진행하고 2024년까지 상대적으로 산림조성이 부족한 곳을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산림복구를 강조하는 등 산림녹화 사업을 직접 지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은 산림복구도 총포성 없는 전투로 간주하고 자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 황폐해진 북한의 산림을 10년 안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유엔과 한국 정부 등 국제사회 도움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임농복합 경영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수잔추 중국과학원사나 쿤밍식물연구소 교수 겸 국제임농복합경영센터 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산림복구 계획을 달성하려면 국제사회로부터 종자와 묘목, 비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both they lack for material, they how to put a nursery at the large scale, and
북한은 산림 조성에 필요한 묘목이나 씨앗, 온실 등 자재와 기술이 크게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수 교수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현재 약 6만 가정이 국제사회 지원으로 임농복합 경영 방식을 이용해 경사지 농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10개 가정이 한 조가 돼 10헥타르 면적의 경사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여기에서 생산된 농작물 등 식량의 일부는 공식적으로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고 수 교수는 말했습니다. 수 교수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임농복합 경영 방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국제사회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무 65억 그루를 심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비영리단체 원그린 코리아 무브먼트의 이춘호 사무총장도 VOA에 남북 간 긴장 고조와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북한의 산림녹화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구체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부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냥 나무를 이렇게 제대로 심은 그런 일들이 지금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앞서 지난 2013년 12월 이 단체에 수림화와 월림화를 위한 65억 그루의 나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지원에 대한 위임장을 전달했었습니다. 이춘호 사무총장은 북한의 산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의 산림은 총 503만 1,000헥타르로 지난 1990년 820만 1,000헥타르보다 40%가 줄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 8월 말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 지역에 급성 호흡기 질환이 급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또 산모와 5세 미만 어린이의 영양실조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 상주하는 유엔 조정관실은 20일 발표한 함경북도 수해 복구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11월 급성 호흡기 감염 환자 수가 9월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컸던 함경북도 연사군과 무산군, 회령시에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지난 9월엔 하루 3, 40여 명에 불과했지만 11월엔 140여 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유엔은 지난달 18일부터 약 일주일간 수해 복구 상황을 현지에서 점검한 결과 특히 보건, 영양 분야의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홍수로 함경북도 내 21개 의료기관이 파괴됐고 연사군 내 의료품 보관 창고도 파괴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지난 3개월 동안 13개 의료기관을 재건했습니다. 유엔은 수해 주민들에게 필수 의약품과 위생용품, 임시 진료소 설립을 위한 천막을 제공하고 임산부와 수유모에게 영양 강화식품도 지원했습니다. 또 이번 답사에서 주민들에게 영양가루 6kg이 지원되고 회령시에 새로 건설된 타가수나 유치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양 강화식품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건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급성 만성 영양 부족을 겪는 5살 미만 어린이 수가 여전히 많고 임산부와 수유모의 영양 상태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모들의 얼굴이 매우 창백해 보이고 아파 보였다며 산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또 새로 지은 의료시설에 어린이 영양실조 관리를 위한 장비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으며 현지 의료인들의 이해도 부족해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예방접종 백신을 제대로 보관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내년에도 북한 6개 수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필수 의약품과 급성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충분한 식량과 바로 먹을 수 있는 치료용 음식, 미량 영양소 등이 지원돼야 하며 현지 의료진에게 영양실조 관리를 위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대미국 수출이 6년 연속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까지 미북 교역은 미국의 대북 수출만 약 1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북한의 대미 수출은 전무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10월까지 미북 교역액은 약 14만 달러로 전액 미국의 대북 수출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7%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북한에 수출된 물품은 주류나 음료, 가공된 가금류, 실험실 연구장비, 그리고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입니다. 이들 품목도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1월에 실험실 연구장비 2만 1000달러어치, 5월엔 상업용 인쇄물 3천 달러어치가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가공된 가금류 4만 5천 달러어치, 또 10월에는 주류나 음료 7만 1천 달러어치가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대북 수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간 기구의 구호 또는 자선 지원 품목은 올 들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대북 구호 자선 지원 품목이 전체 대북 수출의 85%인 약 400만 달러를 차지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 2321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6.25 전쟁 당시 통역관과 의사로 활동했던 현봉학 박사의 동상 제막식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흥남 철수 작전 당시 10만여 명의 피란민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나, 둘, 셋! 반겨주세요!
서울역 앞 연세 세브란스 빌딩 광장에 고 현봉학 박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현봉학 박사는 6.25 한국전쟁 흥남철수 작전에서 10만여 명의 피란민을 구한 전쟁 영웅인데요. 함경북도 성진에서 태어난 현봉학 박사는 1944년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인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하고 모교의 병리학 강사로 활동하던 중 6.25 한국전쟁을 맞았습니다. 영어에 능통했던 그는 해병대 통역관이 돼 활동했는데요. 전 부대원이 1계급 특진을 한 마산 진동리 전투를 시작으로 통영 상륙 작전 등 여러 전투에서 한국 해병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미군으로부터 많은 군수 물자와 작전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미 10군단 민사부 고문관으로 파견된 현봉학 박사는 1950년 12월 중공군 포위공세로 월남하는 길이 막혀 흥남부두에 모인 피란민을 군수송선으로 철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봉학 박사 추모회의 이성락 회장입니다.
한국 의사의 표상, 전 세계 의사의 표상, 그걸 이거 만들어야 된다. 10만, 그거는 인류 역사상의 그런 그 민족이 되게 없었어요. 그거를 10일간에 1950년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에 했거든요. 이것은요, 인력선에 없어요. 두 번째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군인한테는 그건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나 무기를 내려놓고 이 그 휴머니티, 이렇게 한 인도 사람, 인류애를 표현한 거는, 그거는 미국의, 미국과 한국, 한국과 미국의 인종과 국경을 넘는,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를 인정받아 동상 제막식에서는 고 현봉학 박사의 유족들이 국가 유공자 증서와 해병대 보국훈장 통일장과 해병대 핵심 가치상을 수여받았습니다.
국가 유공자 증서 현봉학.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 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기록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현 박사의 가족을 대표해 딸인 에스터 현 씨와 헬렌 현 씨가 참석했는데요. 에스터 현 씨는 제막식 현장에서 고 현봉학 박사의 동상 제막식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선친의 업적에 대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막식 현장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참석했는데요. 그는 흥남부도 철수선에 자신의 부모님이 올랐던 인연을 소개하며 현봉학 박사의 업적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흥남부두에 모여선 10만 명의 기난민 가운데 저희 부모님과 제 누님도 그때 계셨습니다. 그때 현봉학 박사님의 활약이 없었다면 북한 공산치하를 탈출하고 싶어했던 그 10만 명의 기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내려올 수 없었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내려오지 못했겠죠.
이란 길에 오른 동포의 수는 무려 10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인간 이동 드라마가 펼쳐졌던 것이죠.
한편 이번 동상 건립은 지난 2014년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영웅으로 고 현봉학 박사를 선정한 이래 추진됐는데요.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한승경 사무총장입니다.
의사의 직분을 넘어서 여러 피난민들을 구하겠다는 그 사명감, 그 중요한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죠. 그분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기로 서로 이제 협의를 했는데 동상 건립비의 3분의 1은 국가에서 내고 3분의 1은 우리가 모금했어요. 여러 가지 디테일 면에서 참 많이 어려웠어요. 저 얼굴을 재현해내는데 여러 사진을 모아가지고 그 당시 얼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26살 때 얼굴이죠. 그래서 그걸 가족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저 모습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죠.
19일 열린 동상 제막식을 시작으로 서울역 주변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이 고 현봉학 박사의 동상을 보게 될 텐데요. 현봉학 박사 추모회의 이성낙 회장은 이번 제막식을 계기로 고 현봉학 박사의 동포애와 민족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을 알려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고 홍보를 해야 돼. 이런 분이 있다. 우리 주변에. 이 정신이 길이 빛나야죠. 10만의 피난민이 왔는데 그 자손까지 하면 지금 100만으로 추산해요. 그럼 100만의 아픔, 기쁨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통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이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8도, 양덕 아침에는 4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되고요. 신유주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 0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3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도. 희천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역시 3도고요. 강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곳곳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8도, 낮 기온 5도. 신계 아침에는 7도, 낮에는 5도. 이 황해도 대부분 지역 영상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역시 비 또는 눈이 내리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4도, 해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3도입니다. 풍산 아침에는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1도고요. 웅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이 2에서 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1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월드 뉴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반체제 이슬람 학자인 페툴라흐 귤렌이 최근 발생한 러시아 대사 암살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귤렌이 자신의 테러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터키 정부가 이번 사건과 귤렌이 연관돼 있다는 점을 믿고 있다고 전한 바 있지만 정부 당국자의 입을 통해 귤렌이 공개적으로 지목된 건 처음입니다. 귤렌은 미국으로 망명한 인물로 터키 정부는 미국 측에 귤렌의 자국 송환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귤렌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최근 분위기와 관련해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귤렌을 이용해 이번 사건을 저질렀다는 일각의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은 21일 이번 사건의 암살 사건의 공동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결론을 놓고 서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독일 정부가 차량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이 새로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데메지에르 장관은 이 인물이 용의자일 뿐 반드시 가해자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사회당의 스테판 마이어 의원은 용의자가 경찰의 감시를 받아왔으며 허위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메지에르 장관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독일 언론들은 경찰이 튀니지인 남성을 추적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지만 이 남성이 데메지에르 장관이 언급한 용의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용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21일 말레이시아 북부의 공군기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은 공군기지가 있는 버터워스타운에 조사팀을 급파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망자는 이 군용기의 조종사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마트 자히드 하미디 부총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공군기 추락 사고로 인해 조종사가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현 대통령의 집권 연장에 반발하는 시위대를 향한 무력 진압이 이뤄져 2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0일 수도 킨샤사에서 지난 19일 임기가 끝난 조셉 카빌라 대통령의 연장 집권에 반발하는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최소 21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사망자를 26명으로 집계하면서 사망자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75명의 시민과 정치 지도자, 기자 등이 이번 시위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 지난 며칠간 올해 들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한 가운데 21일에는 70여 개 도시들의 대기 오염에 따른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공기질로 인해 수도 베이징을 비롯한 각 지방 정부들은 즉각 공장을 폐쇄하고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학교 문을 닫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제한 조치는 22일까지 유효할 전망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내 반군과 민간인에 대한 마지막 소개 작전이 21일 일시 지연 끝에 재개됐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알레포 동부 지역에서 3천여 명을 소개하기 위해 60대의 버스가 대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알레포를 장악했던 반군들이 이곳을 떠나는 마지막 발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알레포를 완전히 장악하게 됨으로써 6년에 걸친 내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21일 수년째 억류 중인 미국과 캐나다인 부부, 또 이들 자녀 2명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들이 공개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이 영상은 앞서 지난 19일 인터넷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영상에 촬영된 사람들은 미국 여성 케이틀런 콜맨 씨와 그의 캐나다인 남편 조슈아 보일 씨, 그리고 이들이 탈레반에 억류 중 출산한 어린 자녀를 포함해 모두 4명입니다. 콜맨 씨는 영상에서 납치범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기로 결심했다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자기 가족을 구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